제가 2년 전에 부활절 때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또 이렇게 오늘 6시 반 아침에 LA에서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잠은 많이 못 잤는데 그렇지만은 또 우리 초대교회 불러주셔가지고 혹시나 비행기를 놓치면 어떨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박형원 목사님 또 만나서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으로 존경하고 또 저와 같이 많은 비슷한 환경에서 목사님의 아들도 자라나신 그리고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멀리서나마 제가 보고 존경하고 있고 또 초대교회 부임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교제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저지는 저한테는 굉장히 좀 스페셜한 플레이스예요. 제가 20년 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뉴저지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사역을 하지 않았고 옆 동네 있는 한인교회 전도사로서 그때는 사역을 했었고 그때는 싱글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그때도 굉장히 좋은 평판이 많았던 교회였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기쁨과 그리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던 그런 교회이기도 해요. 오늘 제가 나누게 되는 이 말씀과 함께 또 정말 세계 각지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까 그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사실 LA에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선교사라고 하면은 다른 3개국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선교하는 분들이 의례의 선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사실 선교지로 가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려고 하였던 선교지는 사실 이집트였었는데 그때 막 아랍 스프링스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혹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부르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가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LA에 있는 이 조그만 신학교 ITS라는 신학교에 문을 열어주셔서 거기에서 제가 봉사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얘기는 잠깐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가르치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안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을 사람을 살리는 어부라고 그렇게 제가 정해봤어요. 사람을 살리는 어부.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대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칭하는데 저는 본문을 봤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더 본문에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그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소명을 받는 그러한 모습과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오리엔테이션이 바뀌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체험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목표와 그리고 방향이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다 어부였어요. 어부. 이 사람들은 재미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직업, 자기들의 패밀리를 서포트할 수 있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매일 살면서 물고기들과 씨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물고기들의 습성들을 잘 알고 있었고 호수 곳곳을 다니면서 어느 곳에 그리고 어느 시간에 그물을 던져야지만이 물고기들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로 오신 그날에는 무슨 이유인지 그들이 밤새 일을 하였어도 아무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을 지새워서 일을 하였는데 그 노동이 다 헛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들에 밀려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호숫가로 가셨고 호숫가 마침 배가 정착해 있는 것을 보고 배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에게 저 호수 안으로 들어가서 배를 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에서 우버 운전사로 바뀌어요. 그렇죠? 어부였던 사람들이 이제 우버 운전사 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움직여서 배를 호숫가 중간에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십니다.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이신지 베드로에게 배를 더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직업 전문, 어부 물고기를 잡는 달인인 자기가 이때까지 밤새 일을 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로 못 잡았는데 밤중도 아닌 대낮 물고기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은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진생님이시여, 우리가 밤을 꼬박 세워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말이 그러하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니, Upon your saying, I will let down the net. 이거는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자존심을 놓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 번만 그물을 던지겠다는 그러한 대답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의 한계를 초월하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이적이 생겨요. 던진 그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면서 그물이 온갖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베드로는 놀라움, 존경이 아닌 두려움을 갖게 돼요. 업으로서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좋아하지 않고 두려움에 쌓였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가 업으로 해서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도 잡지 못했던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라는 정말 물고기에 물고기도 물자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다가와서 자기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그물 안에 모든 물고기들이 잡히는 것을 보고 그거를 통해서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삶에서 다가오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유니크한 그러한 경험 가운데서 아마 하나님을 체험하게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 영광을 극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하게 하셨지만은 작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35살에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박사학위, 구약 박사학위 과정에 있으면서 논문을 열심히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PhD 약자가 뭔지 아냐고, PhD가. 그래서 PhD가 philosophy, doctor of philosophy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PhD 약자는 permanent head damage. 너무나 공부를 빡세게 하니까는 머리가 터지도록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아마 제정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박사 과정을 지나 보니까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매일 책을 뒤져가면서 끝이 없는 많은 지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학자들이 말하지 못한 그러한 지식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기 위해서 밤을 뒤척이면서 연구를 했어요. 베드로가 밤을 지새면서 물고기를 찾아서 호수 가까스로 달렸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서도 정말 지식에 대한 갈구, 이러한 배우고자 하는 갈구 때문에 가족들을 희생하고 몸과 마음을 희생하면서 공부를 하였지만은 정말 마음에 남는 것은 허전함과 그리고 회의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였지만은 목적과 의미가 결핍된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과 추구가 아니었나, 그렇게 지금 돌아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의 허벅지를 치시면서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나됨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학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박사이기 때문에, 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있고 우리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의지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갖고 있는 이대로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말씀하시는 게 네가 생명이 잉태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뱃속에서 잉태기 전에, 그 전에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성별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소명, 우리의 소명과 생명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이 소명이에요. 우리가 소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본질된 생명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소명이 태어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이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소명은 사람들을 살리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그러한 소명을 주셨어요. 헬라어에서는 사람을 살아 잡는다라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고기를 잡을 때 왜 우리가 물고기를 잡죠? 잡아서 먹으려고 잡죠.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잡으면 놓아주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저는 처음에 보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왜 물고기, 그 아까운 물고기들 시간을 투자해서 잡았는데 왜 물고기들을 놔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을 때 목적은 이들이 나가서 생명들을 불러서 그들을 살려서 그들이 억누르고 엇박받은 그러한 삶에서 자유를 주고 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어부가 되라는 그러한 목표와 소명을 주셨어요. 저는 10년 전에 ITS에 처음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정말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였던 그러한 신학교에 들어가서 발견한 많은 세계 각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정말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 그러한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마음을 느꼈어요. 제가 처음 10년 전에 1월 달에 아주 추운 겨울에 처음 강의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조그만 교회 다락방이 그 학교 교실이었는데 제가 그 8시 아침 일찍 강의를 하러 올라갔는데 조그만 어두운 방에 히터도 없이 그러한 조그만 방에서 열댓 명 되는 학생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 눈들은 빛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그러한 갈망들로 굉장히 차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많은 학생들 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각국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을, 또 졸업생들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몇 년 전에 이 나이지리아를 방문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보코하람이라는 단체 혹시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이슬람 무장 단체이죠. 2-3년 전에 여학교 기숙사에 이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많은 여학생들을 킨냅을 해가지고 자기네 아들로, 자기네 와이프로도 막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건도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제가 나이지리아 방문했을 때 그때 한참 이 보코하람 단체가 굉장히 많은 테러 행위를 하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어요. 저희가 그 간 도시에 시장이 있었는데, 저희가 도착한 전주에 시장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어요.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시 사람들이 굉장히 텐션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피부로도 굉장히 정말 이곳이 안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가졌었는데, 주일날 제가 예배를 하러 들어갔었어요. 어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그 교회였는데, 교회 문 밖에 두 사람의 사람들이 금속 탐지기를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교회 앞길이 있었는데 앞길에 그 벽들을, 그 차단기죠, 그 블록들을 만들어 가지고 차들이 못 다니게 만들었었어요. 그 폭탄을 장치한 그러한 차들이 지나가서 교회 앞에서 터뜨릴까 봐서 경찰들이 블록을 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들어간 사람마다 다 금속 탐지기로 모든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서 이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교회 오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과연 예배하러 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시간이 지나 예배가 시작되자 저렇게 건물 예배당에 젊은 예배자들이 꽉 메어지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찬양을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예배 보통 평균 예배 시간이 보통 3, 4시간이에요. 목사님이 한 시간 설교, 한두 시간 설교하고, 그리고 찬양을 한두 시간, 보통 그래서 3, 4시간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이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정말 기쁨으로, 바깥에는 많은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많은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저에게 많은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위험한 지역에 있는데도 와서 이렇게 우리들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감사하다고 그렇게 저에게 많은 격려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미국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와 커넥트 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이라면은 만약에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아픔이 있고, 그들의 교회가 가난이 있고, 그들의 교회가 핍박이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모든 세계 교회가 그의 어려움들을 느끼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희 가족들과 처음 간 아프리카 나라는 루완다라는 나라였어요. 루완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르완다는 1990년에 그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나라죠. 정말 굉장히 아픈 그러한 메모리가 있는 나라예요. 저희가 저희 가족들이 방문한 때가 거의 이제 2015년 정도,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지난 후였는데도 저희들이 갔을 때 정말 아직도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는 아무렇지 않게 걸어 다니지만은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좀비같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나라에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뮤지엄이 된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왜 뮤지엄이 됐냐? 거기에서 이제 Civil War 일어나가지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병사들을 피해서 교회 숨으러 왔어요. 천주교였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온 이유는 그래도 사람들이 병사들이 설마 교회까지 와서 우리들을 헐트하지는 않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빌리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 예배당보다도 반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 3, 4천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린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예배당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 총들과 그리고 머시리, 이 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 예배당 좌석들마다 옷들이 수북하게 아직도 쌓여 있었어요. 죽은 사람들 시체들은 다 묻었지만은 그때 일어났던 참혹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들을 아직도 그 좌석들에 다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정말 우리가 먼 곳에서 이렇게 얘기는 뉴스는 듣지만은 정말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아픔, 그들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한국도 6.25라는 굉장히 아픈 그러한 체험을 많이 저들이 당했죠. 아마 미국 사람들, 그래도 많은 병사들이 와서 싸웠지만은 미국에 있던 사람들은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뉴스는 들었지만은 그 참혹한 상황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르완다에 그렇게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 일어난 일을 외면하고 그리고 크리스천들도 이거에 대해서 방관하며 이런 참상을 알지 못했고 또 알았어도 인터뷰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거기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에서 가르쳤었는데 제 아내가 지금 들고 있는 그 바구니는 그 Civil War 때 과부가 됐던 많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바구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힐링을 찾기 원했고 또 이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것들을 팔았는데 그것을 제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제 아내가 이 수업을 가르치면서 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샬롬이 당신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샬롬.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샬롬을 그림에 그려보라고, 종이에다가 그려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학생은 자기가 직접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가서 죽는 그러한 장면을 그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집들마다 전기불이 비춰서 나오는 그러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 학생에게 왜 이게 샬롬이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자기가 생각하는 샬롬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집 하나하나마다 전기불이 들어오는 게 샬롬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샬롬의 개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샬롬은 그냥 우리만 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샬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샬롬은 모든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것이 샬롬이라고 시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하고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인데 너무 저한테 친절하게 많이 대해줬고 이것은 제 두 딸들이 그때 같이 방문을 했었어요. 아마 걔들도 많이 많은 것을 느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1월에 네팔을 방문을 했었어요. 네팔은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근래 지진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2015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빌딩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저희가 이제 그 졸업생들이 거기에 많이 사역을 했어가지고 그때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가를 직접 신문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졸업생들한테 직접 들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저희 졸업생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가 거기는 이제 네팔은 토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지진이 일어났대요. 저희 그 졸업생 한 명은 설교를 마치고 이제 축도를 하려고 할 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그때 그 예배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시간에 일어났으면은 다 그들이 자기 허술한 집에 있어서 아마 집들이 무너지면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행히도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교회 빌딩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그런 빌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나 이제 거기는 남자고 여자가 따로따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시장인데 시장에 이러한 신상들이 곳곳에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이 신상들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일 가기 전에 이제 앞에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퍼링을 드린 거예요. 뭐 쌀을 가지고 오든지 곡식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들 다 앞에다 이제 내어놓고 그날의 행운을 빌고 그리고 이 신들의 축복을 비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곳곳에서 제가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가면은 비둘기들이 정말 셀 수 없는 비둘기들이 와서 이것들 다 먹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상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것들이 다 비둘기 몫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들이 와서 거기에 있는 곡식이라든지 그리고 동물들의 창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와서 먹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복음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야 되는지 제가 느끼게 됐어요. 이것은 거기에 있는 이제 오래된 빌딩 중에 하나인데 보시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는 빌딩들이 저렇게 거의 다 무너지는데 이것들을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막대기를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그냥 지탱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밑에 가면은 아직도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어요. 또 다시 지진이 일어나면은 분명히 저런 빌딩들은 다 무너질 텐데도 이 사람들은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에 저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세계 각국의 여러 군데 가면서 이러한 곳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희망은 우리에게 정말 희망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나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의 많은 고난들이 있고 그리고 도전이 있고 궁핍이 있고 질병이 있고 지진이 있고 병이 전쟁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네팔말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선교의 역사는 30~4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10%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그리고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한된 시간과 리소스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20년 남을 수도 있고 30년 남을 수도 있고 40년 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리소스도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소명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마 방향 없이 여러 군데 목적 없이 그렇게 방황하며 다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를 돌아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삶에 우리의 인생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투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건네는 친절한 한마디, 한 행동, 격려, 기도, 선교, 전도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아마 크게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을 때 그들이 나가서 세상을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섭리 안에서 봤을 때 우리는 믿어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을 때 이 세상이 바뀌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카메룬에 가서 찍은 비디오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 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My name is James Lee. I am the president of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m now in Cameroon to reconnect with our alums, how they're doing and how their ministries are going, and also if there's anything that we can also continue to encourage them.
I'm Jim Connor, the senior pastor of Arcadia Presbyterian Church, and I'm in Cameroon with ITS. I'm a new board member. I'm excited about ITS because it's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The alums that we visited are taking the call that God has given them and they're starting orphanages. They're caring for the widows and the poor. Just like the Bible says, how will you know someone who's my disciple? Because they care for the poor and the widows.
The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was established about 32 years ago with the vision of bringing students and leaders from developing nations. We want our students to grow so that when they go back, they can make wide impact on their communities, on their church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m Joyce Itue. I went to ITS in 2007. I returned home as a chaplain at the University of Boya. My time in ITS was very rewarding. Inspiration also gave me the spirit of coming back as a humble servant and serving my people with that compassion.
Cameroon, for me, I think is a very important place strategically because we want to recruit more bilingual students. Cameroon is actually bordered by several countries, and many of them are French-speaking, and they are in need of many trained leaders and pastors.
The alums that we visited are doing things in their countries. They're leading people to Christ, they're growing churches, they're equipping other pastors who haven't had the luxury of an education that we almost take for granted in the United States.
The ministry is not just one-sided in this part of the world. You know, it involves churches, it involves community development, and it involves helping the needy and the poor.
You can participate and give to a lo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but when you give to ITS, you're giving to the education of students. And those students go back and they do extraordinary work.
One of our current students, Andrew Jr., he has this vision for orphans and also widows as well.
I never knew I was doing missionary work. Now coming to ITS has exposed me. I've come to know what I'm doing. I've become much more focused.
So he is creating this community center, and he purchased a plot of land for Cocoa Farm, which is a very profitable business here, to provide revenue for his ministry as well. It's just a little glimpse of what our graduates are doing all over the world.
I hope you've gotten a glimpse of the work of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and its students. With 90% of the students going back to their country to change the communities they're from, your investment in ITS is an investment in changing the world and touching the lives of countless people.
Cameroon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중 언어권인데 불란서만 하는 지역과 그리고 영어권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두 지역 사람들이 같이 융합되지 못하여서 둘이 싸우게 되고 지금은 많은 이제 다툼들이 일어나서 지금 civil war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만 있으면은 세상에 너무 어려움들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이런 문제들과 고민들이 overwhelm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외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럴 때일수록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줄 때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러한 부흥의 기적이 계속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믿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쉐어하였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여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소명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초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